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는 25일 한국군이 독도, 일본령 다케시마 방어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회견에서 한국군의 독도 방어훈련과 관련 외무성을 통해 한국에 강력히 항의했고 사전 통보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훈련과 관련해 주한 일본 대사관 측이 한국 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지만 한국 측은 이를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군은 24일 외부 세력의 독도 기습 상륙을 저지하는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형 구축함인 양만추함 등 해군 함정 6척과 해견 경비함 1척이 참가했고 헬리콥터 등 공군 전력도 동원됐습니다. 지난 8월 미국 중부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비무장 상태의 흑인 청년을 총으로 쏜 백인 경관은 문제의 청년이 총을 빼앗아 자신이 쏠 것을 두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세인트 카운티 검찰이 공개한 대런 웨슨 경관의 진술 조서에는 총기 발사 전 브라운과 자신이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브라운이 총기를 움켜잡으며 자신을 완전히 제압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순간 윌슨 경관은 브라운이 자신을 곧 죽일 것으로 생각됐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만은 생각하게 됐다며 총기 발사가 정당 방위 차원임을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진술은 비무장 상태로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린 브라운을 겨냥해 윌슨 경관이 총탄을 여러 발 발사해 숨지게 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과는 상반된 것입니다. 앞서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 카운티 대배심은 24일 마이클 브라운 군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대런 윌슨 경관에 대해 기소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3.9%로 수정 발표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3.9%를 기록한 것으로 수정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는 경제 활동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이 2.2% 증가하고 기업 투자 증가율도 7.1%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상무부는 앞서 지난달 3분기 경제 성장률을 3.5%로 발표했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수정치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것입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물론 중국과 일본 등의 성장률이 계속 부진한 반면 미국의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그러나 올해 마지막 남은 4분기에는 2.5% 성장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3%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라카 지역을 공습해 23명의 민간인들이 사망했다고 반정부 활동가들이 주장했습니다. 라카는 ISIL이 설립한 이른바 이슬람 국가의 수도로 선언한 지역입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25일 시리아 전투기가 라카와 산업단지와 시장, 박물관 등의 공습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사망자 외에도 15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일부는 중태라고 전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종종 ISIL을 겨냥해 공습을 가하고 있지만 반정부 활동가들은 피해자들 대부분은 민간인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 마이두구리시의 한 시장에서 25일 자살폭탄 공격이 잇따라 발생해 최소 37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여성용 이슬람 복장인 히잡을 쓴 두 명의 10대 소녀들이 사람들이 분피는 시장에 진입해 잇따라 폭탄을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폭발로 우선 3명이 숨지자 주변 사람들이 사고 현장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을 무렵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려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러시아에 공급하기로 한 군함의 인도를 잠정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엘리제 공은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사태로 인해 러시아의 미스트랄급 첫 상륙함을 인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장량입니다. 2014년 11월 26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각 한반도 소식의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 6.1제 통일부 장관은 분배 투명성만 보장된다면 북한의 농업과 산림사업에 비료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복합농촌단지의 경우 농업, 축산,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민생인프라 사업으로
커티스 스카파로티 연합사령관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미국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5일 분배 투명성만 보장된다면 북한의 농업과 산림사업에 비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국의 6.1제 통일부 장관은 25일 민족화훼협력 범국민협의회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분배 투명성을 전제로 북한의 소규모 비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복합농촌단지의 경우 농업, 축산,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민생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그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투명성만 담보된다면 북한이 농업과 산림 지원 사업에 소규모의 비료 제공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 장관은 복합농촌단지 조성 사업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공동 이익 창출에 기여하는 남북협력의 모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태에 따른 5.24 대북 제재 조치로 북한의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대북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비료 지원은 사실상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복합농촌단지 조성 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드레스덴 구상을 제안하면서 이 같은 방침이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통일준비위원회 2차 전체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농촌 개발과 관련해 마을 단위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는 과거 한국 정부 차원의 대규모 비료 지원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라며 민간단체로부터 비료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승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조연설에서 6.1제 장관은 그동안 한국 정부와 민간이 북한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했고 수백여 차례 합의를 한 바 있지만 북한의 잦은 약속 위반으로 신뢰 축적보다는 남북관계에 대한 실망감만 커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남과 북이 신뢰를 바탕으로 대결과 반복, 불신의 장벽을 허물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작은 통로부터 만드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유 장관은 당장은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어 사회기반시설이나 농축산 분야의 남북협력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산을 오르듯이 한 걸음씩 떼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연합사령관은 북한이 현재 비대칭 전력의 건설과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연합사령부의 용산 미군기지 잔류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인력만 남겨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미한 연합사령관은 재래식 전쟁에선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현재 비대칭 전력 건설과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25일 한국육군협회 초청 강연에서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과는 달리 과도한 자신감에 차 있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북한이 지난해 2월 3차 핵실험을 한 뒤 올해 탄도미사일 발사와 비무장지대 북방한계선에서의 활동을 늘려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경각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이어 서울 용산에 잔류하는 미한연합사령부 본부에 최소한의 인원만 남겨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한국 정부의 용산기지 이전 계획과 연합토지관리 계획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기존 합의에 최대한 부합하게 용산기지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이 같은 스카파로티 사령관의 발언과 관련해 미한 양국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지난 안보협의회 이후 용산기지 잔류에 대해 미한 양국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당시 두 나라 입장은 필수 적정 인원을 남기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카파로티 한민합사령관 이야기는 최소 인력을 남기겠다 해서 조금 더 줄이겠다 이런 의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적정 인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좀 더 협의를 해야 합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또 미한 두 나라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양국이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하는 가운데 연합 방위태세를 강력히 유지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조건과 관련해선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의 핵심 군사 능력과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 등을 꼽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언론은 최근 정보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미사일을 잠수함 밖으로 사출하는 실험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천일교 기자입니다.
미 안보 전문 매체인 워싱턴 프리비커는 최근 북한군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사출 실험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복수의 미 국방 정보 담당 관리들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달 말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의 실험장에서 이런 모의 실험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출 실험은 미사일을 잠수함 수면 위로 뺀 뒤 엔진을 가동해 발사하는 방식입니다. 미 정보 당국자들은 이 매체에 사출 실험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의 초기 단계로 북한 정권이 앞으로 잠수함 핵공격 전력을 확보하려는 징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 8월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에서 도입한 미사일을 개량해 SLBM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또 SLBM 발사를 위해 신형 잠수함을 건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지난 3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길이 67m, 폭 6.6m에 배수량이 2000에서 2500톤급인 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미 전문가들은 이달 초 BOA에 북한이 SLBM용 무수단 미사일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잠수함에서 직접 발사할 수 있는 실전 능력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건조를 위성사진을 통해 처음 확인해 공개했던 미 군사분석가 조셉 버뮤 데즈 씨는 이달 초 BOA에 새 잠수함이 SLBM 발사에 필요한 3000톤급 이상이 되지 않는다며 실전 능력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벡톨 안젤로 주립대 교수 역시 워싱턴 프리비컨에 SLBM은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이 전력을 갖추려면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개발을 돕는다면 속도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골프급 잠수함을 건조해 SLBM 전력을 갖추면 한국의 실질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미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세뮤얼 라클리어 미 태평양 사령관 등 미 국방 당국자들은 발사 위치를 정확히 추적하기 힘든 북한의 이동식 탄도미사일에 대해 큰 우려를 보여왔었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특히 잠수함이 물속에서 움직이고 레이더 추적이 매우 힘들어 지상의 이동식 미사일보다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북한 역시 재래식 전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이 힘든 이동식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에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그러나 상대의 군사 전력은 정보 사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달 초 BOA에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동해와 서해, 남해 등 다각도에서 예고 없이 공격한다면 한국의 현 패트리언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수함 공격 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로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월 미국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총 70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북한은 해방 70주년을 맞는 내년에 러시아와 공동 경축 행사를 진행하고 대표단을 교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했던 최룡해 노동당 비서의 러시아 방문 활동과 성과를 전하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 비서가 지난 20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북러 양측이 각각 조국 해방 70돌과 조국 전쟁 승리 70돌이 되는 내년에 공동 경축 행사를 성대하게 조직하고 대표단을 교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미국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로선 이례적인 행동이어서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미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여과 없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황해남도 신천 박물관에서 현지 지도를 하며 미국을 맹비난한 발언들을 25일 보도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신천군 일대에서 대규모 양민 학살을 저질렀다며 살인귀, 식인종, 침략의 원흉 등 거친 표현들을 쏟아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의 이런 행동은 미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인권 공세를 주도하고 있는 데 대한 분노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신천 박물관은 특히 북한에서 반미 교양의 거점으로 삼고 있는 곳으로 김 제1위원장이 이곳을 찾은 것은 집권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최고 지도자가 직접 미국을 비난한 데 대해 매우 이례적인 반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사실상 김 제1위원장을 겨냥한 내용을 포함한 데 대해 당사자의 직접적인 항의 표시로 보이지만 과거 지도자와는 사뭇 다른 행태라는 설명입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박사입니다.
김정일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추상화된 또는 일반화된 우회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김정은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강하게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최근 북한 인권 문제 국제 형사재판소 회부와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 표차로 채택했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이런 움직임을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고 체제 붕괴 시도라고 반발하며 정면 대응 의지를 천명해왔습니다.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도 지난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인권 공세에 맞서 초강경 대응전을 펼칠 것이라며 그 첫 번째 대상으로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의 미국에 대한 직접 비난의 의도와 관련해선 체제 결속을 다지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반미의 선봉에 서 있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주민 동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김 제1위원장의 이번 발언으로 미북 관계는 당분간 찬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그러한 표현들을 씀으로써 북한이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당분간 북미 관계를 얼어붙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이달 초 북한에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을 파견하고 북한이 억류한 미국인들을 모두 석방하면서 조성되는 듯했던 미북 관계 개선 분위기는 일단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상원에 한국계 미국인 이산 가족의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앞서 하원도 올해 초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한국전쟁으로 북한 내 친척과 헤어진 한국계 미국인들의 재결합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지난 20일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크 커크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민주당의 마크 워너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결의안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 내 헤어진 가족들과 상봉할 수 있도록 미 국무부가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대상에 미국 시민들도 포함시킬 것을, 북한 당국에는 미국계 한국인들과 그들의 북한 친척들 간 상봉을 허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 적십자사가 한국계 미국인들과 그들의 북한 내 친척들 간 대화 통로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계 미국인들과 북한 내 친지들 간 상봉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인도주의 노력과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평가했습니다. 앞서 하원에서는 지난 3월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인 찰스 랭글, 하워드 코블, 존 코니어스, 샘 존슨 의원 등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들의 재결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원에 제출된 결의안에는 지금까지 35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미 의회는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될 때까지 이민개혁과 2015 회계연도 예산안 등 일부 주요 현안만 처리할 것으로 전망돼 이산가족 결의안이 상하원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의 인권특별대표 초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아직 공식적으로 방북 초청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현철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은 여전히 스타브로스 람보리니디스 인권특별대표의 북한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의 마야 코치안치크 대변인은 24일 람보리니디스 인권특별대표의 방북을 검토하느냐는 BOA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코치안치크 대변인은 람보리니디스 인권특별대표가 북한 측으로부터 방북을 초청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아직 북한이 초청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여전히 인권특별대표에 대한 초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치안치크 대변인은 이어 유럽연합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중대한 우려뿐 아니라 북한 정부와 사회가 인권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람보리니디스 유럽연합인권특별대표를 북한으로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람보리니디스 인권특별대표에 대한 초청장이 이미 유럽연합에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은철 서기관은 람보리니디스 인권특별대표의 북한 방문이 내년 3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은 북한과 외교 채널을 통해 람보리니디스 인권특별대표의 방북 시기와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유럽연합이 주도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자 유럽연합과의 대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당시 북한 대표로 회의에 참석했던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입니다.
The enforced adoption of the resolution clearly shows that there is no further need for human rights dialogue with the European Union.
이번에 결의안 채택이 강행된 것은 유럽연합과 더 이상 인권 대화를 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북한과 유럽연합은 지난 2001년부터 2년간 정례 인권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유럽연합이 2003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인권이사회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하자 일방적으로 대화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통일부는 26일 개성 영통사 복원 9주년 남북합동법회에 참석하는 천태종 관계자 30명의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천태종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 개성에 들어가 법회에 참석한 뒤 오후 5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연례적인 순수 종교 행사라는 점을 고려해 이번 방북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25분 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업을 하고 있는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이 본국으로 수익을 송금하는 문제를 북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라스콤은 북한 당국의 규제 때문에 5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본국으로 송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이 새 회계감사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이 보고서는 세계적인 회계법인 딜로이트가 지난 9월 30일 현재 오라스콤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라스콤이 대주주로 있는 북한 휴대전화 회사 고려링크의 현금 잔고는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5억 1천만 달러에서 9월 말 5억 4천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현재 오라스콤이 북한에서 거둬들인 수익을 외화로 바꿔서 본국으로 송금하는 문제를 북한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오라스콤은 고려링크라는 이름으로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업을 하면서 현금 잔고를 늘려나갔지만 본국으로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규제 때문에 현금 잔고를 외화로 바꾸지 못하고 북한 원화의 형태로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외 송금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계감사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를 이유로 고려링크의 현금 잔고를 비유동성 금융자산으로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 문제를 별도의 특기사항으로 지적하면서 현금 잔고 규모는 북한의 공식 환율을 적용한 추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현금 잔고 문제와 함께 눈에 띄는 대목은 고려링크가 무이자로 280만 달러를 북한 최신성 산하 조선 최신회사에 융자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금은 북한의 통신망 개선 사업에 사용됩니다. 조선 최신회사는 지난달 17일 융자금을 받았는데 1년 안에 모두 갚기로 했습니다. 고려링크는 오라스콤과 조선최신회사가 각각 75%와 25%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합작 기업입니다. 이번 융자금과 오라스콤의 본국 송금 문제가 어떤 식으로 연계돼 있는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감소세를 보였던 고려링크의 순자산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말 6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한 순자산은 지난 6월 말 5억 700만 달러로 크게 줄었지만 석 달 만에 7억 4천만 달러로 다시 뛰었습니다. 고려링크의 매출액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4,6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0만 달러 늘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늘면서 매출도 함께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가입자 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라스콤은 지난해 5월 고려링크 가입자 수가 200만을 넘어섰다고 발표한 뒤 더 이상 가입자 수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노스코리아 테크가 오라스콤 측으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가입자 수가 2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오라스콤 회계감사 보고서는 북한이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 등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이번에도 지적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고려링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지만 제재가 강화될 경우 금융조달이나 오라스콤 본사와의 금융거래, 북한 내 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 산모의 출산 직후 모유 수유율이 전년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은 전 세계에서 79번째로 높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세계아동기금 유니세프는 20일 2014 세계아동현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산모 100명 중 28명이 모유 수유를 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인 2012년에 비하면 55% 이상 증가한 겁니다. 2011년 북한 산모의 출산 직후 모유 수유율은 2012년과 마찬가지로 18%였습니다. 유니세프 아시아 사무소의 앤드류 브라운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산모들에게 출생 직후 1시간 이내에 모유 수유를 하고 생후 6개월까지는 모유만 먹이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유 수유가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어린이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모유가 영양이 풍부할 뿐 아니라 영유아의 면역력 강화에도 좋다는 이유로 모유 수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 산모의 출산 직후 모유 수유율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세계 평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산모의 44%가 출산 직후 모유 수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북한 산모의 28%가 모유 수유를 한 것에 비해 16%포인트나 높은 겁니다. 북한 산모의 출산 직후 모유 수유율은 전 세계 195개 나라 가운데 11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 직후 모유 수유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아프리카 남동부의 조그마한 나라인 말라위로 산모의 95%가 출산 직후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북한의 5살 미만 어린이 사망률은 전 세계 195개 나라 가운데 79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현재 북한의 5살 미만 어린이 사망률은 1,000명당 27명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 세계 평균인 1,000명당 46명보다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최빈국 평균은 1,000명당 80명입니다. 세계에서 5살 미만 어린이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프리카 앙골라로 1,000명당 16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5살 미만 영유아 사망률은 1,000명당 각각 7명과 4명, 3명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에서 여성 1명이 임신과 출산으로 사망할 위험성을 계산한 산모 사망률은 2013년 현재 630명당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2년 670명당 1명 사망한 것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겁니다. VOA 뉴스 김현숙입니다.
한국 정부가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 사업에 7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지난 2007년 WFP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2천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7년 만입니다. 김현진 기자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한국 정부로부터 700만 달러, 한화 78억 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18일 발표한 소식지에서 이같이 공개하고 이 자금은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110만여 명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대북 영양 지원에 나선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7년 만입니다. 한국 정부는 당시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2천만 달러, 한화 206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지원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지난 3월 밝힌 드레스덴 통일 구상 실천 방안 중 하나입니다. 유엔과 함께 모자 패키지 천일 사업을 펼쳐나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유엔과 함께 임신부터 2세까지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 패키지 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천일은 여성이 임신해서 출산한 뒤 아기가 두 돌이 되는 기간으로 유엔은 산모와 영유아 건강에 매우 중요한 이 기간 동안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후 지난 8월 세계식량계획과 세계보건기구의 북한 모자보건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통일부 김희도 대변인의 당시 브리핑 내용입니다.
WFP 전 금액은 총 700만 달러로 북한 아동 산모 관련 시설에 대한 영양식 지원 사업입니다. WHO 지원 금액은 총 630만 달러로 필수 의약품 제공, 진료소 개선, 의료 분야 교육 및 기술 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 9월에는 국제기구의 북한 모자 보건 지원 사업에 1,330만 달러를 지원하는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후 지난 18일 한국통일부와 세계식량계획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북한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영양지원 사업과 관련해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디르크 슈텍은 세계식량계획 평양사무소장은 한국이 WFP를 통한 대북영양지원사업을 재개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몇 달 전만 해도 자금 부족으로 대북식량지원활동 중단을 고려해야 했지만 최근 한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내년 3월 말까지 영양지원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에서 현대판 노예 생활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10만 명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한 북한 정부의 대응은 세계 최하위로 평가됐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북한 주민 10만 8,200명이 현대판 노예의 피해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세계에서 43번째로 많은 겁니다. 호주의 국제인권단체 워크프리재단은 세계 167개 나라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2014 국제노예지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워크프리재단은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부채노동, 강제결혼, 아동에 대한 매매와 노동, 착취 등 노동계약에 의하지 않았지만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상태를 현대판 노예로 규정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경우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에서 강제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월 발표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수감자들이 조직적으로 강제 노동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특히 현대판 노예 문제에 대한 북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인 167위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현대판 노예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정부가 현대판 노예를 용인한다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보고서는 모든 조사 대상국들이 현대판 노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고 있지만 북한은 현대판 노예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이 없는 유일한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이 현대판 노예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서는 내다보면서 이는 강제노동에 대한 북한 당국의 용인과 인권 규정의 부재, 높은 빈곤 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올해 보고서에서 전 세계 3,600만 명에 달하는 현대판 노예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인도에서 전 세계 현대판 노예 40%인 1,428만 명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도에서는 세습 노예와 강제결혼, 성매매, 아동착취 등 각종 노예제가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중국에서 가사노동과 강제결혼, 성매매 관련 현대판 노예가 324만 명으로 조사됐고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러시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40분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고 단파는 5,890, 7,235kHz로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 9,490kHz, 10시부터 자정까지 9,80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미국 중부 퍼거슨시에서 흑인 청년을 총으로 쏴 살해한 백인 경관에게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자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전격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이란 핵협상 시한이 내년 6월로 다시 연장됐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미국 퍼거슨시부터 가볼까요?
네, 퍼거슨시는 미국 중부 미주리주에 있는 소도시인데요. 지난 8월에 이 무장하지 않은 18살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이 백인 경관 데런 윌슨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건에 대한 증언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브라운이 두 손을 들고 저항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을 여러 발 맞았다는 증언도 있었고요. 반대로 브라운이 윌슨 경관을 공격하자 위협을 느낀 경관이 총을 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요. 시민들로 구성된 대배심에서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윌슨 경관을 비롯한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윌슨 경관이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느껴서 총을 쐈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그를 24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이렇게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후에 퍼거슨시에서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현지 텔레비전 뉴스 중계 화면을 보니까 건물이 불타고 꽤 상황이 심각해 보이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소식이 알려지자 수천 명이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10곳 이상의 상점 그리고 자동차가 불에 탔습니다. 네. 또 경찰차도 공격을 받았고 약탈당한 상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이 분노한 시위대의 짓인지 아니면 혼란을 틈타서 시위하고 무관하게 저질러진 범죄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시위 장면을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요. 시위대가 지정된 시위 장소에서 벗어나서 도로로 나오자 경찰이 최루탄을 쏘면서 대응했고요. 그러자 시위가 더 격해졌습니다. 아, 이날 20여 명이 체포됐는데요. 경찰은 지난 8월 사건 발생 직후에 일어났던 소요 사태보다도 더 상황이 나쁘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퍼거슨 외에도 다른 도시에서도 시위가 있었다고요?
네. 24일 이곳 워싱턴 DC와 뉴욕을 비롯해서 미국 내 여러 주요 도시에서 이번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네. 하지만 대부분 평화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성명을 냈는데요.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대배심 결정이 나온 직후에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가장 먼저 이 미국이 법치 국가고 대배심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오바마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또 모든 시위를 평화롭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배심 결정에 동의하는 국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민도 있고 이 분노를 느끼는 사람도 있을 줄 안다면서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지만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다시 대배심 결정으로 돌아가서요. 앞서 잠시 말씀하셨지만 윌슨 경관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예, 그러니까 이 브라운이 자신을 공격했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그 경관 윌슨 경관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데요.
네.
이 증언이 이렇습니다. 윌슨 경관은 사건 당일 흑인 청년이 담배를 훔쳐갔다는 이 편의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이 청년이 바로 이 총에 맞아 숨진 브라운입니다.
네.
밀순경과는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 담배 꾸러미를 들고 걸어가는 브라운과 브라운의 친구를 만납니다. 그래서 밀순경관이 이 브라운에게 정지하라고 요구하고요. 또 다시 경찰차에서 내리려고 했지만 이 브라운이 차 문을 막고 밀순경관의 얼굴을 때렸고요. 또 밀순경관이 총을 꺼내자 뺏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총을 쐈다는 건데요. 이 밀순경관은 사건 직후에 촬영한 사진을 법정에 제출했는데 사진을 보면 얼굴에 맞은 상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긴 해도 무장을 하지 않았던 브라운이란 청년에게 총을 쏜 것이 정당 방위가 아니란 주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브라운은 윌슨 경관이 차 안에서 쏜 총을 맞고 죽은 게 아닙니다.
네.
이 브라운이 이후에 이 경찰차로부터 멀리 달아났는데요. 또 윌슨 경관이 차에서 나와서 이 브라운에게 정지하고 땅에서 엎드리라고 요구했지만 브라운이 돌아서서 자신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 발의 총을 발사했고요. 그래서 결국 브라운이 사망을 했는데 이 모든 게 1분 30초 안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네.
이 브라운 측 증인들은 이 브라운이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윌슨 경관을 향했다면서 이는 무장하지 않았다는 표시고 총을 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대배심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브라운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윌슨 경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자, 사망한 브라운의 가족들은 대배심 결정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가족들은 당초 윌슨 경관을 살인죄로 기소하라고 요구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불기소 결정이 나오자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면서 비폭력 시위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번에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게 검찰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로 이루어진 대배심인데요. 이 대배심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미국에는 배심 제도가 있는데요.
네.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심원은 소배심인데 검찰이 기소를 하면 배심원들이 이 범죄의 유무, 그러니까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합니다.
네.
유죄인 경우에는 판사가 형량을 결정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대배심 재판에서 이 배심원이 범죄, 그러니까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기 이전에 일단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네.
보통 10명 정도인 소배심보다는 사람 수가 많은 20명 정도로 꾸려지기 때문에 영어로 그랜드 주리, 즉 대배심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검찰은 대배심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번 사건의 조사 내용을 모두 제공했습니다.
네, 미국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처케이그 국방장관이 사임하는군요.
네, 24일 전격적으로 사임 발표가 나왔는데요.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 당사자인 헤이글 장관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네, 기자회견에서 사임 이유 밝혔습니까?
네, 당사자가 사임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미국의 모든 군인 국방부 직원들에게 헤이글 장관이 감사를 나타냈는데요. 미국 국방장관으로 일한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헤이글 장관은 또 국제사회의 안보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했고 국방부 개혁을 진행했다는 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은 헤이글 장관이 지난달 자신에게 사임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헤이글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남은 시점에서 자신이 물러나야 할 때라는 뜻을 전달했고 오바마 대통령 자신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처케이글 장관이 국방장관으로서뿐만 아니라 베트남 참전용사와 상원위원으로서 미국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언론들은요, 이 헤이글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임 배경에 대해서 백악관과의 불협화음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현 이 오바마 행정부 강요 가운데 유일하게 헤이글 장관이 공화당 소속입니다. 특히 이슬람 무장단체 ISIL 대응 작전 등을 놓고서 백악관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앞서서 헤이글 장관이 미국의 ISIL 대응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서한을 백악관에 보낸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당시 히글 장관은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처리하는 데 대한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내 주요 언론들도 이 히글 장관이 백악관 내 안보진과 갈등이 있었고 결국 이들한테 밀려서 물러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후임 국방장관은 정해졌습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히글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후임 장관을 지명해서 상원 인준을 받을 때까지는 자리를 지킬 예정인데요. 후임의 미셸 플런노이 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잭 리드 상원의원, 애슈턴 카터 전 국방부 부장관 등이 유력한 후보로 꼽힙니다.
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강행한 뒤에 의회의 공화당 지도부와 관계가 나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원 인준이 아주 어려울 거란 관측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엔 이란 핵협상 소식입니다. 24일이 협상 타결 최종 시한이었고요. 저희가 이 협상 시한이 재연장될 거란 분위기도 전해드렸었는데요. 결국 그렇게 됐죠?
네, 2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최종 협상에서 극적인 타결에는 실패를 했지만 계속 협상을 이어나가는 데는 합의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내년 3월 1일까지 정치적 합의를 이뤄내고 6월 말까지 포괄적인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기자회견 분위기가 어둡진 않던데요.
네, 원래 시한까지 타결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협상 과정을 통해서 진전이 있었다는 점에서 당사국들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네.
케리 장관은 이란이 선의와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임했다고 평가하면서 지난 며칠 동안 이룬 진전을 고려할 때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이번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요.
네, 로하니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협상을 통해 당사국들 사이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추가 협상이 최종 합의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또 이란이 서방의 요구에 굴하지 않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데 대해 이란이 의미 있는 승리를 이뤄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미네이는 서방이 이란을 무릎 꿇리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협상 시한이 연장된 것을 외교적인 승리라고 묘사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란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는 이란이 시한 내 핵 문제 해결에 실패한 만큼 그동안 밀어놨던 추가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제재가 비생산적이라면서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이 독자적으로 제재에 나선다면 나머지 협상 참가국들과 불협화음을 낼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현재 이 이란 핵협상에는 이란 외에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독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협상은 다시 언제 시작되나요?
네, 다음 달 오스트리아 빈이나 중동의 오만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이 합동 해상 훈련을 한다고요?
네, 베트남 관영 베트남 소리 방송이 25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에 따르면 해군 장병 200명을 태운 베트남 군함이 24일에 필리핀 마닐라 항에 입항했습니다. 베트남 해군 장병들은 사흘간 마닐라에 머물면서 합동 해상훈련을 하는 것은 물론 필리핀 해군 지휘부를 방문해서 양국 간 군사협력 증진 방안도 협의한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필리핀하고 베트남이 부쩍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이죠.
네, 베트남과 필리핀이 지난 2005년에 처음으로 비공식 군사협력을 시작했는데요. 이어서 양국 간 군사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으로 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 9일에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차에 정상회의에 참석한 쯔영떤 산 베트남 국가주석이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을 만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 모두 남중국해에서 바로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죠.
네.
필리핀과 베트남은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양국 간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해 중국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에 일부 내륙에는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영상 5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으나 함경남도 동해안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 해 뜨는 시각 7시 31분 되겠고 해 지는 시각 저녁 5시 17분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오전에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13도 예상합니다. 남포 역시 오전에만 구름 많습니다.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12도입니다. 신의주 하루 종일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12도 예상합니다. 개성 지역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맑습니다.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14도 예상합니다. 함흥 보겠습니다.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12도입니다. 원산 역시 오전에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상 4도, 낮 최고 9도입니다. 끝으로 청진 지역 오전에 구름 많습니다.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7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먼바다 하루 종일 구름 많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먼바다 오전에만 구름 많습니다. 물결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재공 북한 날씨 정보였습니다. 2014년 11월 26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와 라디오로 여는 세상 방송해드립니다. 오늘은 경제가 보인다 전해드리고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또 열심히 준비해주신 선생님들에게 다시 감사함을 되찾는 기회가 됐다고 할까요? 예, 또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들 너무 떨지도 않고 너무 잘하는데 뿌듯했고, 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네,
정해주시고요. 이어지는 아침 방송 일상에 쓰는 영어를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고, 오래전 오늘 일어난 역사를 소개하는 역사 속 오늘, 논평과 세계뉴스까지 이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뉴스광장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활기찬 하루였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틴틴 클럽. 바깥 세상의 젊은이들은 무엇을 보고 즐기고 또 꿈꾸며 살아갈까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립니다. 10대와 20대를 위한 시간 틴틴 클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상을 무대로 뛰는 청년들을 만나보는 오늘을 뛰는 젊은이.
젊다고 어리다고 여자라고 아니면 어디 갇혀있다고 절대로 내가 이걸 못하겠구나가 아니라
특별한 재능과 끼를 자랑하는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화제의 인물.
Music can be your passion, it can be your work, it can be your living, it can be what you do and it's fun.
여러분께 통일은 어떤 의미인가요? 한국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우리는 통일 세대.
같은 나라 사람인데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적으로 생각하면은
대중문화, 영화, 음악, 패션까지 젊은이들의 최신 경향을 알아보는 문화를 만나다.
We spend so much time online on our devices that we really miss real life.
틴틴 클럽에 오시면 오늘을 사는 10대와 20대가 보입니다.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틴틴 클럽을 만나보세요. 민주주의 어렵지 않습니다.
A is for activism. B is for Bill of Rights.
A부터 Z까지 민주주의 완전 정복.
사회운동가들의 가장 주된 욕구들은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가장 컸는데
There were concerns among many people.
최소한 북한의 주민들이 알 권리만이라도 그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용어로 배우는 ABC 민주주의.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라디오로 여는 세상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는 25일 한국군이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 방어 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이날 정례 회견에서 한국군의 독도 방어 훈련과 관련해 외무성을 통해 한국에 강력히 항의했고 사전 통보가 없었던 것에도 엄중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훈련과 관련해 주한 일본 대사관 측이 한국 정부 측에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군은 24일 외부 세력의 독도 기습 상륙을 저지하는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형 구축함인 양만춘함 등 해군 함정 6척과 해경 경비함 1척이 참가했고 헬리콥터 등 공중 전력도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분대급 해병대병력의 독도 상륙 훈련은 기상 악화로 취소됐습니다. 지난 8월 미국 중부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비무장 상태의 흑인 청년을 총으로 쏜 백인 경관은 문제의 청년이 총을 빼앗아 자신을 쏠 것을 두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세인트 카운티 경찰이 공개한 대런 윌슨 경관의 진술 조서에는 총기 발사 전 브라운과 자신이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브라운이 총기를 움켜잡으며 자신을 완전히 제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순간 윌슨 경관은 브라운이 자신을 곧 죽일 것으로 생각됐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만 생각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진술은 비무장 상태로 두 손을 머리 뒤로 들어올린 브라운을 겨냥해 윌슨 경관이 총탄을 여러 발 발사해 숨지게 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과 상반된 것입니다. 앞서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대배심은 24일 마이클 브라운 군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대런 윌슨 경관에 대해 기소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퍼거슨시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3.9%로 수정 발표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3.9%로 기록한 것으로 수정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는 경제활동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지출이 2.2% 증가하고 기업투자 증가율도 7.1%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상무부는 앞서 지난달 3분기 경제성장률을 3.5%로 발표했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수정치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것입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물론 중국과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 부진한 가운데 미국의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25일 이슬람 수니파 무장반군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라카 지역을 공습해 60명이 넘게 숨졌다고 반정부 활동가들이 밝혔습니다. 라카는 이른바 이슬람 국가를 설립한 ISIL이 수도로 선언한 지역입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날 시리아 전투기가 라카 산업단지와 시장, 박물관 등의 공습에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에 따르면 사망자 가운데 36명이 민간인이며 사망자 외에도 15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대해 로마 가톨릭교회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해하는 국가폭력 역시 테러에 해당한다며 시리아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북동부 마이두구리시의 한 시장에서 25일 자살폭탄 공격이 잇따라 발생해 최소 37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여성용 이슬람 복장인 히잡을 쓴 두 명의 10대 소녀들이 사람이 붐비는 시장에 진입해 잇따라 폭탄을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폭발로 우선 3명이 숨지자 주변 사람들이 사고 현장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을 무렵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려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이지리아 군과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의 통행을 차단하고 경계태세에 나섰으며 구조대도 긴급 투입됐습니다. 마이두구리 지역은 이슬람 무장반군들의 본거지로 알려져 있고 이 시장에서는 지난 7월 1일에도 폭탄 공격이 발생해 15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안녕하십니까. 라디오로 여는 세상의 조승연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세계 최초의 태양광 자전거 도로가 개통돼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도로 자체가 태양광 발전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는 도로의 가로등이나 교통신호 또 가정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낮 동안 태양광 패널을 통해 축적된 에너지가 밤이 되면 빛을 발산해 도로를 밝혀줍니다. 겨울에 폭설이 내려 도로가 눈으로 덮였을 때도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 자동 제설을 할 수가 있다는데요. 이 도로의 에너지 효율은 지붕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방식에 비해 30%가량 낮습니다. 하지만 광범위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네덜란드 도로가 태양광 도로로 대체될 경우 연간 1제곱미터당 50kW시 전력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라는 세상, 오늘은 경제가 보인다 먼저 들으시고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그리고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가 차례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제가 보인다, 전영란입니다. 하루에 이용하는 승객만 해도 천만 명이 넘는다는 서울과 수도권의 지하철과 전철.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기만 했던 탈북자 김영수 씨도 이제는 당당히 그 천만 명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요금을 절약하는 방법까지 모두 터득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에 있는 집에서 경기도 수원에 있는 회사까지 출근길에 나선 김형수 씨를 따라가 봅니다.
예, 아침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예, 저희 집에서 회사까지 가는 거리가 35km입니다. 예, 80리가 안 되는 그런 거리지만은 북조선에서는 이렇게 먼 거리를 출근한다는 것은 상상도 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80리 거리 되는 이 거리를 보통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집에서 한 500m만 나오면 서울 지하 전철역 장승배기 역이 있습니다. 그 장승배기 역에서 제가 지하 전철을 타면 19개의 정류장을 거치면 수원역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 수원역에 가게 되면요, 버스를 또 갈아타게 됩니다.
탈북자 김영수 씨, 집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에 도착했나 봅니다.
경성하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안전하게
지하철에 오른 김영수 씨.
가는 시간 동안에는 핸드폰으로 음악 감상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영화들을 핸드폰에다 잡아가지고 가면서 영화도 볼 수 있고 또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게임도 하고 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 출근을 할 수 있는 거리고요.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자가용차들이 너무도 많이 교통상이 밀리기 때문에 복잡을 피해가지고 더 빨리 가는 방법인 지하전철이나 버스를 이용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음악도 듣고 뉴스도 읽는 사이 지하철은 어느덧 김영수 씨가 열차를 갈아타야 하는 환승역에 도착했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환승역 안내방송이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환승을 합니다. 우선 지하전철선 7호선에서 내려가지고 지금은 1호선에 옮겨 타야 되니까요. 지금 지하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출근길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붐비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 노선마다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승강기형 승강기인데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출근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수원행 열차로 갈아탄 탈북자 김영수 씨. 열차는 어느덧 수원역에 도착했습니다.
둘다 산악천 새마을 무궁화호 누리로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도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수원. 수원.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수원역에서 내린 탈북자 김영수 씨 바쁘게 걸음을 옮깁니다.
수원 전철역에서 버스를 환승하려고 하면 일단 밖에 나가야 되는데요. 일단 빨리 가보도록 하겠어요. 금방 전철역에서 나오게 되면 교통카드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시 이제 버스를 탈 때 그것이 환승이 되면서 요금이 부가로 발생하지 않고 환승요금만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100원이라고 하는 환승요금이 발생합니다. 버스 정류장에 지금 도착했는데요. 이 정류장에만도 거의 한 15개 정도의 버스가 이제 도착합니다. 각 노선별로 다 틀리는데요. 여기 이제 보게 되면 각 버스가 지금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그 여유시간하고 지금 어디까지 몇 정거장 전까지 왔다는 그 정거장까지 다 이제 밝혀지는 그런 전광판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탈 버스는 이제 한 3분만 있으면 도착하게 돼 있네요.
드디어 기다리던 버스가 도착하자 버스에 오른 탈북자 김영수 씨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갖다 대는데요.
환승입니다.
교통카드를 대니까 단말기에서 환승입니다라는 그런 말이 나왔죠. 추가 요금이 지금 현재는 발생 안 했고 내릴 때 아마 한 100원 정도는 발생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서울 집을 출발해서 지하철을 한번 갈아타고 다시 버스를 타야 하는 탈북자 김영수 씨의 출근길을 함께했습니다.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렸는데요. 과연 요금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제가 회사에 다니는 걸 놓고 볼 땐요. 지하철로 이제 탈 때는 한 번 또 지하철 환승하고 또 한 번은 버스로 환승하는데요. 요금이 1,650원이 발생합니다. 결국 왕복으로 하루에 출근과 퇴근을 다 합친다 해도 3,300원이 들고요. 약 3달러 조금 넘어가죠. 한 달에 보통 20일 정도 출근하는 걸로 되는데요. 결국 그 돈 다 합칠 때는 72,600원 정도가 드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또 휴식일 때 토요일과 일요일도 또 이제 다 다닐 때가 있기 때문에 보통 많이 돈이 든다 쳐도 한 달에 10만원 정도의 교통비가 듭니다. 이 남조선 또 10만원이면 100달러 정도가 되죠. 보통 일반 노동자가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또 적게 버는 사람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에 버는 돈이 이 정도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남조선의 생활에서는 이 교통비, 버스 타거나 저절 타는 비용이 큰 돈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보인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빠뜨릴 수 없는 지출 가운데 하나인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제가 보인다였습니다.
세상을 향한 무한 궁금증. 67억 지구촌의 다양한 모습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라는 세상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들어볼까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기회의 땅인 미국에서도 사업가로 성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장애물이 훨씬 더 많다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한 중남미계 여성이 큰 성공을 이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특히 남성들이 장악하고 있는 산업용 인쇄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남미계와 여성이라는 약점을 딛고 어떻게 성공을 이뤄낼 수 있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죠.
첫 번째 이야기. 미국에서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중남미계 여성 사업가들.
미 서부의 대도시 로스앤젤레스 중심가의 한 공장. 미모의 여인이 공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카르멘 레드시로 바로 이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이지요. 미국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인쇄 사업을 하는 여성 사업가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는데요. 카르멘 씨는 거기다 히스패닉, 그러니까 중남미계이기도 합니다. 미국령으로 스페인어를 쓰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카르멘 씨는 CRNA 주문 제작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로스앤젤레스의 상업지구인 LA 라이브와 스테이플스 센터라고 하는 대형 운동 경기 시설의 초대형 현수막들도 바로 카르멘 씨 회사에서 제작한 것들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카르멘 씨는 사업을 의뢰한 고객들이 자신이 여성인 걸 알고는 놀라워한다고 말하네요.
But they don't usually imagine a Latina woman owning equipment at the scale.
사람들이 이렇게 큰 규모의 인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중남미계 여성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선입견도 제가 직면하는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카르멘 씨가 여성인 것에 놀라고 사업 규모에 또 한 번 놀란다고 합니다. 카르멘 씨의 회사는 초대형 현수막뿐 아니라 기업들을 위한 도식 디자인이나 종이 홍보물 등을 제작하기도 하지요. 카르멘 씨는 지금 이렇게 사업가로 성공을 거뒀지만 지난 20년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카르멘 씨는 처음엔 티셔츠와 주문 제작 의류 사업을 했었지만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자 의류에서 인쇄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Like any small business, you have your peaks and your valleys.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일이 잘 될 때가 있으면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의 가도를 달리다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기도 했죠.
카르멘 씨는 기업체를 이끄는 사장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책임감이라고 합니다. 카르멘 씨 역시 여성의 몸으로 직원 40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이 늘 가슴속에 있다고 하네요.
People think, well, you're the boss. You know, you're going to work less. You'll work more than anyone else in your company.
사람들은 회사 사장은 일을 안 하고 놀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큰 오산입니다. 사장이야말로 그 어떤 직원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죠. 왜냐하면 사업의 모든 책임과 또 직원들의 생계가 사장한테 달렸으니까요.
미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중남미계 기업인은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한 토론회에서 중남미계 여성 사업가들의 현황에 대해 발제한 미국 내 중남미계 연합의 헥터 바레토 의장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Those 3 million Hispanic businesses are scheduled to double every 5 years.
현재 사업체를 이끌고 있는 중남미계 기업가의 숫자는 3만 명인데요. 통계를 보면 이 숫자가 5년마다 두 배씩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3만 명인 중남미계 사업가들이 10년 후면 12만 명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중남미계가 많은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 플로리다주뿐 아니라 미 전역을 통틀어서입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중 많은 수가 여성이라는 데 있습니다.
대형 인쇄 사업을 하고 있는 카르멘 레드 씨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땐 이렇게 자신이 인쇄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백인 그리고 남성이 주를 이뤘던 분야에서도 이제 이렇게 여성, 특히 중남미계 여성들이 자신의 기량을 뽐내며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화합과 평화를 노래하는 뉴욕 청소년 합창단.
미국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미동부의 대도시 뉴욕에 가면 뉴욕의 이런 다양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바로 Young People's Chorus of New York,
즉 뉴욕 청소년 합창단인데요.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열정과 재능이 넘치는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들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번엔 뉴욕으로 가서 청소년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선율을 만나볼까요? 3,000명에 가까운 희생자를 낸 9.11 테러를 기념하는 9.11 기념관 개관식. 엄숙한 기념식 현장에 아름다운 합창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이 목소리 주인공은 바로 뉴욕 청소년 합창단으로 테러 희생자 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귀빈들이 참석한 기념식에 초대돼 아름다운 노래로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했습니다. 뉴욕 청소년 합창단은 7살에서 18살의 학생들로 구성된 6개의 합창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합창단에 지원한 학생들은 심사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프란시스코 누네즈 씨의 지도 아래 합창의 기본기를 배우게 됩니다. 누네즈 씨는 뉴욕 청소년 합창단을 창단한 사람이자 합창단의 음악 감독이고 또 지휘자인데요. 누네즈 씨의 지도로 학생들은 환상적인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뉴욕 청소년 합창단의 최종 목표는 세계적인 성악가를 배출하거나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 데 있진 않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음악이라는 아름다운 도구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뉴욕 청소년 합창단의 목표라고 누네즈 씨는 설명합니다.
Music really makes a difference in a child's life. It changes who they are. Changes their brain.
음악은 아이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하면서 정말 바뀌는 게 눈에 보이죠. 우선 음악을 하면 뇌에 자극을 줘서 아이들의 사고 능력이 향상되고 또 다양한 노래를 부름으로써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노래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요. 또 자신과 전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색다른 경험을 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욕 청소년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의 범위는 정말 다양한데요. 중세시대 음악부터 고전음악, 기독교 가스펠, 민요, 대중가요, 그리고 현대음악과 제3세계 음악까지. 아이들은 이런 다양한 음악을 통해 자신이 미처 몰랐던 재능과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죠. 실제로 뉴욕 청소년 합창단 출신 학생은 100%가 고등학교를 제때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단원인 나소 블레이즈 군도 노래를 통해 삶의 방향을 찾았다고 하네요.
I think in my personal life it really has changed because it's pointed me in a new direction.
합창단 단원을 하면서 제 인생도 바뀐 것 같아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됐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이전엔 생각도 못 했던 일이죠. 전 우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에 진학할 예정이에요. 지금부터 제 미래를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고 싶습니다.
낫소군을 포함한 합창 단원들은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국제적인 합창제에 나갔기도 했고 일본과 중국 등에서 해외 공연을 가졌을 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주요 대도시들을 다니며 순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공연 일정이 끝없이 잡혀있다고 하네요. 뉴욕 청소년 합창단은 또 미국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에도 초청돼 예술과 인류애를 실천하는 청소년 프로그램 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This is wonderful talent, and I know that each and every one of you are going to go on.
영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 역시 뉴욕 청소년 합창 단원들의 재능을 칭찬하며 앞으로의 활동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합창 단원들은 노래를 부르며 자신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고
또 이 합창단을 통해 자신의 삶이 달라지고 있다고 고백하는데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노래하고 또 공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음악적으로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여름이 되면 해외 공연을 가기도 하거든요. 저는 지난해에 프라하와 오스트리아를 갔는데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노래를 부르는데요. 해마다 저의 경험과 음악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합창단의 작곡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매우 높은 목표를 갖게 하고 그것을 성취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한다면 아이들은 반드시 그 목표를 해낸다고 말합니다. 뉴욕 청소년 합창단 학생들은 이렇게 합창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희망 그리고 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오늘 이야기도 재밌으셨나요?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을 찾아가 더욱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Radio와 세상이 만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는 라디오로 여는 세상.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라디오라는 세상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한국 내 탈북민들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 박영섭입니다.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출신 리포터 연결해서 생생하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요셉 통신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박요셉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인 여명학교가 지난 21일 제10회 여명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올해로 개교 10주년을 맞은 여명학교는 한국의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탈북 청소년들의 생활 정착과 교육을 위해 지난 2004년에 설립된 대안학교인데요. 해마다 11월 여명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후원자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명의 날 행사는 여명 10년을 주제로 지난 10년의 감사와 학생들의 성장 이야기로 꾸며졌습니다. 조금은 엉성하기도 하고 실수도 가끔 있었지만 열정과 따뜻한 마음은 어느 공연 못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이날 미운 오리 새끼라는 제목의 뮤지컬 공연을 무대에 올려 관객들의 많은 박수와 갈채를 받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아무것도.
그럼 왜 그래?
난 여기가 너무 무서워.
왜?
여긴 내가 기대했던 곳이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이 영어와 한자에서 둘러 영어 밭, BUT를 친구, 멋으로 두발 자유화를 가고 싶은 곳은 두 발로 다 갈 수 있는 자유로 오해한 탈북 청소년들. 뭐든지 개인의 의견을 묻고 존중하고 반영하는 남한 사회가 도리어 힘들었던 이들의 정착기를 동화, 미운 오리새끼에 비유해 재미있게 풀어냈습니다. 이날 또 관객들의 많은 박수를 받은 탈북 학생 어운동 양의 자작시 통일 마중가자 낭송.
통일을 마중가자 어운정 새싹이 햇빛을 기다리듯 파도가 바람을 기다리듯.
최근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커피 소년이 작곡을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던 시입니다.
되게 뭉클한? 아, 내가 쓴 게 저렇게 노래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냥 감동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해요.
오케스트라 연주, 태권도 시범, 통기타, 가야금 연주 한 공연 한 공연이 끝날 때마다 관객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로 이들을 응원했습니다. 연명학교 설립 초창기부터 탈북 청소년들과 10년을 함께해온 최연정 선생님은 학생들의 무대를 내내 조바심과 대견함으로 지켜봤는데요.
염려도 되고 했는데 이제 무대 후원의 밤을 준비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이거 올해는 또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막상 후원의 밤을 또 하고 무대에서 애들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진짜 한 해마다 눈물 없이 봤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너무 애들한테 너무 고맙고 이렇게 무대에 서고 있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용기 내주고 도전해주고 이렇게 귀하고 감동스러운 무대를 만들어준 게 너무 고맙고 또 사랑스럽고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 학생들이 학업하랴 공연 준비하랴 애썼겠는걸요?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지난 3월부터 학업과 연습을 병행하며 틈틈이 공연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시간도 많지 않고 성격도 제 각각인 아이들을 데리고 무대에 오르기까지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연습을 해도 안 되니까 안 하겠다. 자기는 못 하겠다, 안 하겠다, 학교 안 오겠다. 뭐 연습할 때마다 빠지고 막 그랬던 친구도 속삭이고 속상하게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도 좀 대견하게 마지막에 또 결심하고 무대에서는 진짜 안 하겠다고 하더니 막 잘하려고 막 막 잘하려고 막 긴장하고 이런 모습 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또 기특하고 1학기 때부터 조금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래도 애들이 공부하랴 이거 준비하랴 진짜 고생이 많았죠.
한 재학생은 가끔 연습이 힘든 때도 있었지만 몸이 불편한 학생들도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힘들다기보다는 되게 재밌었어요. 좀 이제 좀 불편한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연습을 했는데 좀 그 친구들도 이제 많이 힘들어하고 또 그 친구들 때문에 저도 좀 옆에서 같이 이렇게 막 같이 적극적으로 못해줘가지고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를 하나하나 후원해 주시는 분들 생각하면서 이제 열심히 동작 하나하나를 이제 잘 연습했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정작 와서 해보니까 떨리는 거 있죠.
네, 여명학교 10년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난관도 적지 않았겠죠?
맞습니다. 난방비가 없어 겨울이 오면 학생들을 돌려보내기도 했고요. 임대료가 모자라 교실이 사라질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현재 146명의 졸업생과 100여 명의 재학생들이 공부하는 정식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명학교 출신 졸업생들도 이날 공연장을 찾아 후배들에게 격려와 박수갈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조금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되게 좋았고 일단 아이들이 진짜 밝은 모습도 너무 좋았고요. 뭐 한쪽에서 이제 뭐 가족 얘기할 때도 눈물도 흘리고 그러긴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살고 무의식적으로 살고 있는 나를 다시 한번 깨우쳐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생각도 났고요. 예, 또 열심히 준비하는 애들도 되게 보면서 되게 저도 동기부여가 많이 됐어요. 다시 여명학교 때 돌아간 그런 기분도 났고 또 선생님들을 보면서 열심히 이렇게 공연을 또 열심히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에게 다시 감사함을 되찾는 기회가 됐다고 할까요? 네, 또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들 너무 떨지도 않고 너무 잘하는데 뿌듯했고 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파이팅!
탈북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곳, 북한에 대해 미리 배우고 함께 준비하며 남북 통일과 통합에 기여하는 학교와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BOA 박예슬입니다.
네, 박예슬 통신원 수고하셨습니다.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 계속해서 이번에는 라디오 편지 시간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북한 출신 대학생 김노을 씨가 북한에 있는 친구 은주 씨에게 전하는 사연입니다. 함께 듣죠.
친구야, 한 주도 잘 지냈겠지? 오늘은
매번 썼던 날씨 얘기 같은 건 빼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까 해. 한국 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오늘은 영화관에 가서 한 편의 영화를 보고 왔는데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이라는 주제를 다룬 영화였어. 누누이 말하지만 한국은 개개인이 일한 만큼 수당을 받는 자본주의 사회이고 이런 곳에서 살아가려면 누구나 일을 해야 해. 그러려면 5천만이나 되는 인구 중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해. 그런데 문제는 모두에게 일자리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거야. 고향처럼 농장일, 탄광일, 건설 등 모든 곳에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곳이면 일자리가 왜 모자란지 모를 거야. 하지만 한국은 손발이 고생해서 하던 일을 기계로 대체하고 노동자 농민보다 지식인 즉 인텔리가 더 많아졌어. 지금 북한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 거지.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이 필요 없이도 가능한 일들도 늘고 있어. 사람이 편하자고 개발되고 발전하는 것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야. 일을 못하면 살 수 없는 곳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헤매는 사람들이 허다해. 그래서 취직을 하면 평생 일할 수도 있지만 짧게는 몇 달 또는 몇 년간 일하다가 그만둬야 하는 계약직 근로자들도 있어. 그들을 비정규직이라고 불러. 이 비정규직 직원들은 사정이 안 좋으면 쉽게 해고할 수 있어서 회사 입장에선 유리하지만 비정규직 일하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에겐 억울한 일이지. 오늘 영화에서도 한 마트에서 비정규직이던 직원들을 다량 해고하면서 그들이 마트를 대상으로 투쟁을 하는 거였어. 몇 년 전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라서 문제가 더 실감나더라고. 이런 문제가 영화화 된다는 건 그만큼 큰 문제라는 거야. 영화를 보고 나니 더 확실해진 게 자본주의 사회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애쓰는 이기주의적인 면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 오늘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한 건가? 다음엔 좀 밝은 면을 얘기해 줄게. 그럼 추운 겨울 동안 잠만 자는 곰처럼 편안히 쉬는 한 주가 되길 바랄게.
네, 생생히 톡신 탈북민 이야기.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라디오라는 세상 마치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으로 한국가요 M.O. 위일청의 노래 보내드리면서 저희들은 물러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방송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Silver.
다시 오면 당신의 모습이 새벽 안개 되어 바람에 밀려와 되살아나네. 서러운 옛을 방울 창가에 어리면 당신의 모습이 가엾은 일세에 세월을 느끼며 손짓한데 눈물을 흘리는가 창백한 너의 모습 그리움만 쌓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knock on wood. knock on wood입니다. Have you ever heard people use the phrase knock on wood? Knock on wood. We'll find ou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그럼 영과 마크가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How is your throat feeling?
It's feeling a lot better. I drank a lot of that honey lemon tea and rested well.
That's good for you. But guess what? My throat has been sore and I don't feel too good. I hope I'm not getting sick. Knock on wood.
Yes, you better knock on wood.
본문에서 마크가 감기에 걸렸었나 보네요. 마크가 영에게 How is your throat feeling? 목은 좀 어때? 라고 묻자 영은 It's feeling a lot better. 많이 좋아졌어. I drank a lot of that honey lemon tea and rested well. 레몬 꿀차를 마시고 푹 쉬었어 라고 하네요. 그러자 마크는 That's good for you. 정말 잘했어. But guess what? My throat has been sore and I don't feel too good. 야 그런데 있지 요즘 나도 목이 따갑고 아파. I hope I'm not getting sick.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Knock on wood. 아무 일 없기를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How is your throat feeling?
It's feeling a lot better. I drank a lot of that honey lemon tea and rested well.
That's good for you. But guess what? My throat has been sore and I don't feel too good. I hope I'm not getting sick. Knock on wood.
Yes, you better knock on wood.
오늘의 영어 표현은 knock on wood이죠. 영어로 knock, knock는 두드리다, 노크하다 라는 뜻이고 wood, wood는 나무죠. 그렇다면 knock on wood, knock on wood는 나무를 두드리다 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좋은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 기운이 계속되기를 바라겠죠. 이럴 때 누군가에게 knock on wood, knock on wood 라고 말한다면 행운을 빌어 혹은 좋은 일이 계속되기를 바래 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knock on wood 라고 상대방에게 말한다면 이때는 불운이 멈추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원한다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기에 걸린 것 같은 마크는 I hope I'm not getting sick. Knock on wood. I hope I'm not getting sick. Knock on wood. 아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 일 없기를. 이라고 말했듯이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때 이 표현 knock on wood를 쓸 수 있습니다. Knock on wood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ow is your throat feeling?
It's feeling a lot better. I drank a lot of that honey lemon tea and rested well.
That's good for you. But guess what? My throat has been sore and I don't feel too good. I hope I'm not getting sick. Knock on wood.
Yes, you better knock on wood.
오늘의 영어 표현, knock on wood. 행운을 빌다, 혹은 아무 일 없기를 바랄 때, knock on wood. Knock on wood.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D와 Jennifer입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Yaksa Sok Onu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41년 11월 26일 오늘 미국의 추수감사절 날짜가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확정됩니다. 당시 미국은 주마다 추수감사절을 다르게 기념하고 있어서 통일성이 없었습니다. 이에 미국 의회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는 절충안을 냈고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날짜가 확정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1941 FDR finally settled on the fourth Thursday of November on this date for Thanksgiving.
미국 추수감사절은 1620년 신대륙에 도착한 필그림이 그에 닥쳐온 혹독한 추위를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 이겨내고 이듬해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여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3일간 축제를 벌인 데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추수감사절은 불규칙적으로 기념되다가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선포하면서 다시 그 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후 1941년 오늘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정하는 법안에 서명한 이래로 현재까지 미국은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1922년 11월 26일 오늘 찰스 브라운과 스누피가 등장하는 연재 만화 피너츠를 탄생시킨 미국의 유명 만화가 찰스 슐츠가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단 한 번도 미술 공부를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언제나 찰스 슐츠의 꿈은 만화가였습니다. 슐츠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몇몇 지방신문에 만화를 연재하면서 만화가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1950년 슐츠는 어린아이들이 등장하는 리틀 폭스 시리즈를 모아 한 만화 전문 회사에 보냈습니다. 회사는 슈츠의 만화에 대단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무려 반세기 동안 사람보다 더 철학적인 강아지 스누피와 그의 친구들인 찰리 브라운, 루시, 셀리 등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Schultz brought his famous characters to life every day for nearly 50 years. His comics.
고령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작품 활동에 전념했던 찰스 슐츠는 하지만 2000년 78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동남아 국가 미얀마는 4년 전 50여 년의 군부 통치를 끝내고 민주주의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2011년 봄 새로 선출된 민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 경제, 사회 개혁을 위한 중요한 조치를 하나둘씩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11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했습니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 미얀마를 방문한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한 기자회견에서 미얀마의 정치인들과 미얀마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를 양곤 자택에서 만난 경험을 말했습니다. 지난 2년간 미얀마에서는 중요한 변화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제는 성장하기 시작했고 양심수들이 석방됐으며 신문과 언론들이 더 많이 생겨났고 청소년들은 군대에서 풀려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미얀마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는 중요한 변화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는 또한 동시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어려운 선택이 여전히 앞에 놓여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혁의 과정은 결코 끝나거나 되돌려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전이 더디거나 충분히 확산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당국이 임의대로 처벌하는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꿈을 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미얀마의 중요한 국가적 선거가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이 자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미얀마는 이제 민주화 과정을 위한 중요한 다음 단계를 취해야 합니다. 법치를 강화하고 더욱 완전한 민간 정부를 만들기 위한 법적 작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또 다양한 종파 간 갈등과 차별을 종식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기회와 안전을 제공하고 그들의 인권을 더욱 강력히 보호해야 합니다. 2년 전 오바마 대통령은 미얀마가 민주화 전환 과정을 계속 추진한다면 미국은 미얀마의 민주화 과정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그 약속을 잘 이행해 왔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앞으로도 우방국으로서 더 많은 지원을 통해 미얀마의 개혁이 지속되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민주주의 어렵지 않습니다.
A is for activism. B is for Bill of Rights.
A부터 Z까지 민주주의 완전 정복.
사회 운동가들의 가장 주된 욕구들은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가장 컸는데.
There were concerns among many people.
최소한 북한의 주민들이 알 권리만이라도 그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용어로 배우는 ABC 민주주의.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라디오로 여는 세상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는 25일 한국군이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 방어 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스가요시 대 관방장관의 이날 정례 회견에서 한국군의 독도 방어 훈련과 관련해 외무성을 통해 한국에 강력히 항의했고 사전 통보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훈련과 관련해 주한 일본 대사관 측이 한국 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군은 24일 외부 세력의 독도 기습 상륙을 저지하는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8월 미국 중부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비무장 상태의 흑인 청년을 총으로 쏜 백인 경관이 문제의 청년이 총을 빼앗아 자신을 쏠 것을 두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세인트 카운티 검찰이 공개한 대런 윌슨 경관의 진술 조서에는 총기 발사 전 브라운과 자신이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브라운이 총기를 움켜잡으며 자신을 완전히 제압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순간 윌슨 경관은 브라운이 자신을 곧 죽일 것으로 생각됐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만은 생각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진술은 비무장 상태로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린 브라운을 겨냥해 윌슨 경관이 총탄을 여러 발 발사해 숨지게 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과는 상반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퍼거슨 시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3.9%로 수정 발표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3.9%를 기록한 것으로 수정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는 경제 활동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이 2.2% 증가하고 기업 투자 증가율도 7.1%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상무부는 앞서 지난달 3분기 경제 성장률을 3.5%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수정치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것입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물론 중국과 일본 등의 성장률이 계속 부진한 가운데 미국의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부 주요 산유국들은 원유가 하락을 막기 위해 원유 생산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알리 알나이미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장관은 2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석유 수출국 기국 OPEC 회의에 앞서 베네수엘라, 러시아, 멕시코의 관리들을 만나 원유가 하락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해 향후 원유가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반면 3개월 뒤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러시아에 공급하기로 한 군함의 인도를 잠정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엘리제궁은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사태로 인해 러시아의 미스트랄급 첫 상륙함을 인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를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하는 등 지난 9월 체결된 민스크 평화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지난 2011년 프랑스는 16억 달러의 헬기 16대를 탑재할 수 있는 미스트랄급 상륙함 두 척을 러시아에 판매하는 수출 계획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25일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라카 지역을 공습해 60명이 넘게 숨졌다고 반정부 활동가들이 밝혔습니다. 라카는 이른바 이슬람 국가를 설립한 ISIL이 수도로 선언한 지역입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날 시리아 전투기가 라카 산업단지와 시장 등에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에 따르면 사망자 가운데 36명이 민간인이며 사망자 외에도 15명이 다쳤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